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한 주는 인권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 실태를 조사한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수요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 중국, 일본을 순방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의 특별정상회의가 11일 이틀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과거 테러 용의자를 상대로 실시했던 불법적인 고문 실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두 달 반 동안 이어졌던 도심 점거 시위가 경찰의 철거로 종료됐습니다. 미 해군이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지난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고발하는 북한 인권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 간수들과 상급 관리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강제 수용소 실상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권 유린의 가해자를 직접 겨냥한 말리노스키 차관보의 경고는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언젠가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생길 때 가해자가 누군지 가려낼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이상 인권 유린에 가담하지 말라는 충고였습니다.
네, 로버트 킹 국무부 인권대사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대사는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드러난 조사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또 두 명의 젊은 탈북자들이 참석해서 그들의 경험을 증언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한 사람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조지프 김 씨였고요.
네.
김 씨는 탈북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던 고통스러운 굶주림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현재 한국 동국대에 재학 중인 21살 박미연 씨였는데요.
네.
이 박 씨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각가지 위협들을 차분한 어조로 전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걱정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몽골로 옮겨 다니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협에 놓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각오까지 돼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또 중국 지도자를 만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범죄며 어떤 나라도 선부적인 인권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려서 장례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북한 주민들의 이런 참담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제66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온전히 존중을 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소외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돼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모든 한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네, 국제인권단체들도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도 소개해 주시죠.
네,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0개 이사국이 지난 5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촉구한 것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휴먼 라이츠 워치,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리고 세계기독교연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9개 인권단체들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에 호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 북한은 아주 신경질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한국의 여야 정당이 논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이는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기 위한 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남북관계는 수습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 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의 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모해와 악의에 찬 비방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것은 끝내 전쟁밖에 몰아올 게 없다는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 법안은 여야의 의견 차로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세계 인권의 날은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계 인권의 날의 유래는 1948년 유엔이 공포한 세계 인권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유엔은 1950년 제5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공포일인 12월 11일 세계인권의 날로 지정을 했고 한국에서도 1973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과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 중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먼저 성김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목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성김 북한정책특별대표가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아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6자회담 중국 측 상대방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이행하도록 더욱 강한 압박을 넣어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김 특별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아주 밀접한 조정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성김 특별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중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했는데요. 시점이 큰 관심을 끌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황중국 본부장은 성김 특별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로굴로프 외무차관과 만나 최룡해 북한 특사의 러시아 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막 귀국한 때였죠.
네, 그래서 이 성김 특별대표와 황중국 본부장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6자회담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김 특별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성김 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약속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미국으로선 협상에 복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진실되고 진지한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으로 급히 돌아가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의 이런 언급은 6자회담을 포함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성김 특별대표의 그런 입장,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왔듯이 미국은 북한과의 진지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라는 중요한 문제에 실질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함께 관여하는데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지속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이 진지한 방법으로 대화에 접근하지 않은 한 이를 미국 홀로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기 전에는 6자회담 재개가 어렵다고 성김 특별대표는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지난 9일 이번 순방의 두 번째 방문지인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6자회담을 서두르기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를 보고자 하는 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성김 특별대사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관련 보도를 봤지만 북한이 실제로 진지한 비핵화 조치와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성김 대표가 그러니까 진지한 비핵화 조치와 노력을 기울일 준비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요구가 뭔지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협력하지 않는 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북한으로부터 그런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한 미 국무부의 성김 북한정책특별대표의 한중일 3국 순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먼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어떤 회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1일 한국 부산에서 개막돼 이틀간 진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009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열린 한국과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의 다자간 정상회의입니다. 아세안은 10개 대화 상대국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특별 정상회의를 두 차례 연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신뢰 구축과 행복 구현을 표어로 채택한 이번 회의는 두 차례 주제별 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대화관계가 수립된 뒤 지난 25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25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와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조속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한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같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적, 사회적 협력관계는 어느 정도나 이뤄졌습니까?
네,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2020년의 교역 목표를 2천억 달러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체결 등을 위한 의지를 모았습니다. 지난 2009년에 1차 정상회의 때는 2015년에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목표를 1,500억 달러로 제시했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교역 규모가 1,35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새마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 농촌의 빈곤 퇴치와 연간 100여 명 규모의 아세안 이공계 우수인재 초청 사업 그리고 한 아세안 협력기금 규모를 7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한 메콩 협력기금을 100만 달러로 확대하는 협력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아세안은 2013년 현재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입니다. 교역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3억 달러에 이르고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투자 대상입니다. 금액으로는 38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정치 안보 면에서도 아세안 플러스 3, 이때 3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가리키는데요.
네.
이 회담이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등 역내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세안과의 관계 심화가 한국으로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내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아세안 회원국들을 향해 아세안 외교를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도 적극 전달했습니다. 아세안 공동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추진하는 경제 공동체인데요.
네.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하면 인구 6억 4천만 명, 국내 총 생산 3조 달러의 거대 단일 시장이 탄생하는 만큼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협력 진전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서문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슬 함께 듣겠습니다.
다시 씻을 수 없어. The report released today examines the CIA's secret overseas detention of at least 119 individuals and the use of coercive interrogation techniques, in some cases amounting to torture.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I've gone through a great deal of introspection.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실태 보고서를 공개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입니다.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는 보고서는 미국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가치에 부합한다면서 보고서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1933년 6월생인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81살로 미국의 현역 상원의원 중 최고령입니다. 미국 서부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유대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스탠포드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30대 초반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에도 입문했습니다. 소수계와 여성차별 철폐에 앞장서면서 1969년에는 36살의 나이에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선출됐습니다. 1978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저격 사건으로 숨지자 당시 시의장을 맡고 있던 파인스타인 위원장이 시장직을 승계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10년간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지냈습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의 정치 경력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최초의 여성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최초의 여성 시장에 이어 최초의 캘리포니아주 여성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겁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첫 여성 의원이며 지난 2009년에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최초의 여성 정보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1992년부터 20년이 넘게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특히 안보와 치안 분야에서 강인하고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여걸로 꼽히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지런한 의원 중 한 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신설된 미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도마에 올랐을 때 민주당 의원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국가안보국 활동을 옹호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CIA 고문 실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고 공개하며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직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CIA 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자 보고서부터 읽어보라며 인터넷을 통해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CIA 고문 보고서로 논란의 중심에 선 파인스타인 위원장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80대 상원의원이 다시 한번 정치 경력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CIA 고문 실태 보고서를 공개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CIA 고문 보고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 중앙정보국 CIA가 과거 테러 용의자를 상대로 실시했던 고문의 실태가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미 상원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통해서 CIA가 테러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불법적이고 잔인한 고문을 가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알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 내에서는요 이 보고서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개가 옳았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 미국의 이 고문 실태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보고서가 이 CIA가 실시했던 고문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네,
있다고요.
네, 뭐 6천 페이지에 달하니까요 아주 네.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CIA 고문 보고서는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다이앤 파인슈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이 지난 9일에 직접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CIA가 2001년 이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구금과 새로운 신문 방법을 승인한 후에 지난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 테러 용의자들을 상대로 이 고문을 실시했는데 예, 그동안에 알려졌던 물고문, 영어로 워터보딩이라고 하죠.
네.
이 외에도 충격적인 고문 기법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앞서 법무부가 사전 승인한 범위를 벗어난 이 불법적인 고문들이 실시됐는데
네.
최대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전 승인 안 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내용도 잔혹합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다던가 모든 채모를 깎아낸 뒤에 밝은 조명을 켠 밤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계속 듣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뭐 정신이 쏙 빠지겠죠, 이렇게 하면.
네.
반대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차가운 독방에 용의자를 수감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용의자도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권총 등을 가지고 사형 위협을 하기도 했고 성고문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권과 법치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그런 고문이 자행이 된 건데 도대체 이 고문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CIA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9개의 비밀 구금 시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구금 시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태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모로코 등 뭐 여러 곳에 걸쳐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비밀 구금 시설에 갇혔던 수감자 119명 중에 39명이 고문을 받았는데요. 한편 이번 보고서가 나오면서 폴란드 등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미국 비밀 구금 시설의 존재를 부인한 데 대한 비판도 일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정부가 CIA의 불법적인 테러 용의자 인도에 협력했다면서 이를 규명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CIA가 이런 고문 관련 사실을 당시 미국 부시 정부에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CIA의 해외 비밀 구금 시설에 억류된 수감자는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숫자는 119명인데 행정부와 의회에는 100명 미만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고문의 내용도 축소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이 고문을 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네.
이런 고문이 과연 이 테러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냐는 점인데
네.
보고서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문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 중에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일 상원에서 이 보고서 공개 지지 발언을 한 이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말이 주목이 되는데요.
네.
맥케인 의원은 이 베트남 전 당시 포로로 잡혀서 직접 이 고문을 경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 고문을 받으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고문을 가하는 사람이 듣기 좋은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서 고문을 통한 정보는 유익한 것보다는 쓸모없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IA에서는 이 보고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죠?
네, 이 미국 상원에서 공개한 CIA의 고문 실태 보고서에 대해서 CIA 국장이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직접 이 CI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을 했는데 과거에도 CIA 국장이 CI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은 있었지만 사전에 네. 녹화된 것이었고요. 생중계된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기자회견 취재와 중계도 매우 엄격한 이 보안 조치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브래넌 국장이 보고서에 어떤 부분을 지적했습니까?
브래넌 국장은요, CIA 요원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혹하고 승인받지 않았으며 혐오스러운 신문 기법을 사용한 점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전에 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고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인을 한 것이죠.
네, 일부 시인을 했고요.
예, 하지만 고문의 효과, 즉 이 고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과연 미국을 테러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뭐 고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 중에 결정적인 것이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브래넌 CIA 국장은 고문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 중에도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었다. 특히 그중에는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의 소재를 파악하고 사살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된 정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 CIA 고문 보고서라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 브래넌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고문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torture이라는 표현은 직접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들도 이제 torture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브래넌 국장은 EIT,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이 강화된 심문 기법이란 뜻인데 사실 이 단어를 처음 쓴 게 아니고요. 지난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지 W.부시 정부에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 보다 가혹한 방법의 조사를 승인하면서 정보를 캐내도록 했는데 그때 이제 EIT, 이 강화된 신문 기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요. 하지만 앞서 상원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CIA는 미 법무부가 사전 승인한 범위, 이 EIT로 이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이 고문에 가까운 그런 불법적인 조사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브래넌 국장은 그런 고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중에도 매우 유용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네.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 내용과는 이제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주도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요. 11일 브래넌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자 아주 즉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 CIA는 이 결정적인 정보들을 고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이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으로 가는 것도요.
네.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이 고문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 결정적인 핵심적인 정보는 정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얻어졌다는 증거가 보고서에 명백히 들어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과연 이런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옳았냐, 잘했냐 이런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비단 뭐 민주당, 공화당할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있었고요. 보고서 공개대가 된 후에도 이렇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대 측은 이제 CIA의 고문 실태가 공개됨으로써 미국에 대한 보복 테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을 강조해온 미국의 그 외교 움직임에
네.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보고서에 공개된 CIA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미국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인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 벤 레머슨 유엔 대테러 인권특별보고관은요 보고서가 공개되자 보고서에서 드러난 고문의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이미 중단된 미국의 추악한 단면을 과연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반적인 지적도 있었는데 하지만 보고서를 공개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추악한 진실을 직시할수록 미국적 가치를
네.
강조하고 있고요.
네.
잘못된 과거를 직시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6년이라는 시간 또 4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네. 고문 책임자의 처벌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미 CIA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사회 분위기는 다른 것이죠.
이번 보고서 공개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미국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파인스타인 위원장이 이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보고서 공개를 강행한 것은 과거 부시 정부와 공화당을 흠집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내에서도 존 맥케인 의원처럼 보고서 공개를 지지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보고서 공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 공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은요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상원 보고서 공개를 이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한 이유는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CIA가 9.11 테러 이후에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들을 해냈지만 이 고문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테러 대응과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곧바로 이제 이 CIA의 해외 비밀 구금 시설을 폐쇄하고 또 수감자에 대한 고문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 당시 CIA의 고문을 승인한 부시 정부 관계자들 어떤 입장입니까?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강화된 신문 기법이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딕 체니 전 부통령이 이제 관련 발언을 했는데 부시 전 대통령은 이제 보고서 공개에 앞서서 당시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조사하는데 새로운 신문 기법을 활용하도록 승인한 것은 옳았다. 또 이는 테러 공격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도 관련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이 부시 전 대통령은 CIA 관련 요원들은 국가에 충성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네, CIA의 고문 실태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고문에 반대하며 인권 보호와 강화를 중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의 국제 인권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이제 인권 침해 상황들이 지적이 됐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미국은 자국의 인권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네.
한편 북한 외무성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의 비인간적 고문 행위를 유엔 차원에서 규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유엔에서는 최근에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또 그런 인권 범죄가 저질러지도록 한 책임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은 이를 거부했는데 이번 이 CIA 고문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유엔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미국 CIA 고문 실태에 관한 보고서 공개와 또 이에 따른 논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도심 점거 시위가 결국은 종료됐습니다.
네,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두 달 반 동안 이어졌던 도심 점거 시위인데요. 지난 11일 결국 종료가 됐습니다. 경찰이 이제 강제로 시위 현장을 철거하면서 시위가 끝이 났는데,
네.
경찰은 시위대가 마지막까지 점거했던 이 홍콩 금융지구 애드미럴티의 하커트 로드란 길이 있는데,
네.
이제 수백 명의 경찰들이 도로에 앉거나 누워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이 최후의 네. 시위 참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또 인부들이 동원돼서 시위대가 설치했던 텐트, 또 네. 바리케이트, 장애물 같은 걸 철거를 했는데, 시위대는 시위 현장에서 끌려 나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거나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 구호를 외치기도 했지만 심각하게 저항하거나 경찰과 이제 우려됐던 물리적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상태로 해산이 됐고요. 마지막까지 또 남아있던 시위대 중에는 시위대를 주도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
네.
언론사 대표, 또 가수 같은 문화인들, 야당 의원 등 유명 인사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이분들은 옆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이제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를 바라보는 홍콩 시민들의 시선도 엇갈렸었는데
네.
시위대 철거에 대한 반응도 이제 엇갈렸습니다. 홍콩에서는 뭐 이미 법원이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경찰이 당일날 조치가 예상이 뭐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위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혹시 경찰이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사진기를 들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75일간 정확히 계속됐는데요.
네.
겪었던 불편 때문인지 시위 종료를 환영하면서 박수를 치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특히 주변의 상인들, 뭐 버스 운전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 생계와 직접 연관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네.
더욱더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또 시위 현장에서는 이 홍콩 시위 사태가 그동안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각국의 언론사 취재진 또 인권단체 관계들까지 몰려서 시위가 종료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네, 홍콩 도심 점거 시위가 결국은 마무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된 건데 결국 말하자면 시위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시위대 요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홍콩 도심 점거 시위는 이 행정장관을 완전한 직선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이 학생과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이 됐죠.
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들의 요구는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채 시위가 종료된 건데 행정장관은 홍콩의 행정수반입니다. 그래서 오는 2017년에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된 거죠. 하지만 네. 중국 전인대에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친중국 인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시위가 시작된 거고요. 처음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이제 소규모로 시위를 주도했는데 시위 초기에 홍콩 경찰이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간 이후에 처음으로 최루탄, 또 최루가스까지 동원을 하면서 시위대를 강력 진압했고요. 이런 장면이 인터넷과 TV로 공개가 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이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시위대 규모가 불어났었습니다.
네.
한편 이제 홍콩 경찰은요 이번에 시위가 종료되면서 지난 두 달 반 동안 시위 과정에서 650여 명을 체포했고 129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시위대책 부상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650여 명이 체포됐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된 거네요.
네, 뭐 여러 체포 건수가 이제 막판에 이제 경찰이 세 군데로 나뉘어서 진행되던 시위 점거 농성장을 하나씩 이제 강제로 해산을 하면서 저항하던 시위대들이 체포된 건데 대부분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네, 시위대가 시위 현장을 떠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진정한 직선제 선거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간다 이런 방침인데요. 제가 이제 11일 날 경찰의 강제 해산과 철거 조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미 예상이 된 바였고요. 그래서 하루 전인 10일 밤에 이 하커트 로드에서 마지막 집회가 열렸는데 시위대와 지지자 수천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지지하는 그 입장들이 있고요.
네.
또 대학생 대표로 시위를 이끌었던 알렉스 초우는 시위는 끝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시위 사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 관련 뉴스입니다. 미 해군이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 밝혔죠?
네, 미 국방부 해군 무기 연구 책임자인 매튜 클룬더 해군 소장이 지난 11일 밝힌 내용인데 레이저 무기 배치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클룬더 소장은 고에너지 빔 무기, 이게 레이저 무기죠.
네.
실전 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면서 이 걸프만의 미 5함대 소속함인 폰스함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했고 최근에 타격 실험에도 성공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어 목적으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실전 배치가 된 셈이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입니까?
미 해군이 레이저 무기 타격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커다란 망원경 같은 이제 흰색 원통형 그 모양입니다. 이
네.
무기가 이제 군함의 최상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출력은 30킬로와트급이라 그러고요. 지난
네.
7년간 이제 4천만 달러를 들여서 개발한 겁니다.
네.
뭐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무기화하려면 뭐 조준 장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 중에 레이저를 발사하는 이 장치만 놓고 보면 기존의 상업용 용접 레이저 6개를 합친 형태라고 하는데 사거리는 1마일, 1.6킬로미터로 길지는 않죠.
네. 타격을 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이 타격 장면을 보면요, 이 조작자가 배 안에서 이 마치 컴퓨터 게임의 조종기처럼 생긴 조작 장치로 이 레이저 무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표물을 조준해서 발사를 하는데 해상에 있는 소형 선박 또 공중에 있는 무인기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미 해군 측은요, 레이저 무기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 선박에 손상만 입히거나 혹은 아예 파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무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전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존에 뭐 포나 미사일 같은 무기들은 이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더 이상 뭐 대포가 있어도 공격을 못 하겠죠.
네.
하지만 이 레이저 무기는 전기만 들어오면 무제한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이 레이저 무기는 이게 레이저가 빛의 속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발사와 거의 동시에 목표물에 도달을 하고요.
굉장히 빠른
그렇습니다.
거네요.
또
네.
공격을 가한 뒤에 몇 초 만에 충전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다음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속성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재래식 무기에 비해서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네.
이 운용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적은데 뭐 대포나 미사일 같은 경우에 한 번 쏠 때 그 포 탄환값, 네. 미사일 값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 레이저 무기의 경우 이번에 장착된 무기는 한 번 발사할 때 드는 전기 비용이 59센트밖에 되지 않는 네. 비교가 안 되는 네. 그런 규모죠. 또 포탄을 싣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폭발물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안전성도 높은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고 뭐 굉장한
무기인데
네, 무기긴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 대기의 질 같은 기상에 영향을 받고요. 또 이제 레이저 광선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직선으로밖에 공격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겠군요.
이제 레이저 무기와 목표물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공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네. 있는데 그래서 미 해군은 이 레이저 무기만 탑재해서는 안 되고 재래식 무기를 함께 탑재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레이저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에 이 레이저 무기가 쓰일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이저 무기라는 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이제 보던 네. 건데 이제 실전 배치가 된 건데요. 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출력도 사실 약하고 사정거리도 굉장히 다른 무기들에 비하면 짧은 편이죠. 그래서 소형 공격정들의 공격 같은 이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에 적합하다. 이렇게 미 해군은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2020년대 초까지 출력을 더욱 높인 레이저 무기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더 많은 함정에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